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었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섬기시는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모습 보니까 너무 제가 이렇게 와서 제가 힘이 되고 제가 이렇게 격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소모임 이렇게 미팅 가지는 것도 이렇게 또 처음 왔는데 이렇게 껴주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듣고 서로 이야기 나는 것도 옆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 역시도 복이 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복된 소망 침례교회 또 지체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힘이 돼요.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후 시간에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노곤하시죠. 예, 노곤하신데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전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이제 박노찬 목사님께서 이 거울의 용도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넥타이가 좀 제대로 매졌는지 한번 보면서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 같이 창세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오후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해 주셔서 또 당신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후 시간입니다. 몸이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주위가 흐트러질 때 하나님께서 그 주위를 잡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 맞출 수 있도록 이 오후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한 분 한 분을 인해 감사드리옵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이 시간을 의탁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주겠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에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일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연말에 보통 이제 사랑의 기금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뭐 구세군도 모으고 여러 가지 뭐 사랑의 기금이라고 해서 모으는데 그때 한번 뉴스가 나왔어요. 바로 그 사랑의 기금을 모으는 그 기관에서 그 사랑의 기금을 모아서 해외 여행을 가고 유흥비로 이렇게 사용했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해 사랑의 기금이 굉장히 저조하게 거쳤죠. 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고 했던 그런 돕는 손길을 이렇게 안 내밀었을까요? 뭐 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물질을 드렸는데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올바르게 쓰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통로가 올바르게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믿고 돕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통로와 그 도구가 뭔가 사람들에게 불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돕는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에서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축복을 전달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그 축복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존재가 축복을 탐내는 존재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으면서 살고 오늘 굉장히 신실한 분들이 또 이제 오후에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간들의 본분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섬길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뭐 가게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뭐 셀러리맨으로, 공무원으로, 또 어떤 사업으로, 때때는 뭐 의사로, 교사로, 목사로, 목수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그 섬기는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이 올바른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올바른 통로가 못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제가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들의 삶에서 탐욕이라는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탐욕이란 죄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이제 물을 쫙 받아서 호수로 이제 물을 막 줍니다. 이곳에 밭에 물을 막 주는데 만약에 그 호수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받는데 그 구멍으로 다 물이 새요. 그럼 그 호수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요? 단순하게 호수에 구멍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호수가 호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다른 곳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수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밭에 물을 제대로 대지 못합니다. 만약에 나의 삶 속에 탐욕이라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구멍난 호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고 싶지만 내 삶에 탐욕이라는 죄가 있을 때는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면 내가 다 써버려요. 내가 내 목적대로 그걸 이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지. 보통은 탐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10억이 주어졌어요. 10억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나요? 네, 10억이 주어졌어요. 그 10억을 가지고 혹시 주어졌다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시겠습니까? 집사하시는 거. 예, 네, 그래요. 집사하시는 거. 네, 솔직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최소한 솔직하셨어요. 예,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 10억이란 물질이 주어졌을 때, 하시고 싶은 것이 뭐예요? 물론 이제 목록들이 있겠죠. 목록들이. 근데 그 목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10억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리고 이 물질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것일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내 마음이 어딜 향하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씩은 와져요. 그죠? 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0억을 안 주는지도 몰라요. 예. 그죠? 예, 10억 주면 시험 들까봐. 예. 아, 물론 집 사는 것도 우선순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예, 집 사는 것도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나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 내 삶을 통해서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의 필요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선순위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에 탐심이 있는지 또 내가 육적인 목적으로만 지금 물질을 바라보고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그 실제로 기사에 이런 내용이 떴어요. 그 영국에서 한 사람이 로또에 당첨돼서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됐대요. 거의 뭐 한 100억 정도 되는 규모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엄청난 돈을 받자 뭐 차도 사고 뭐 모든 것을 막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샀어요. 뭐 집도 사고 무슨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로또가 당첨되고 나서 몇 년 후에 자살을 했어요. 예, 자살을. 그래서 그 삶이 너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이제 기사에 떴었는데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그 지난 40년간 거액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그 23명 중에 21명이 거의 뭐 노숙자 위기에 처한 삶을 살고 있더래요. 예, 정말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시죠? 예, 40년 동안 엄청난 거액에 당첨된 그 사람들 추적해보니까 23명 중에 21명, 거의 뭐 90% 육박한 사람들이 노숙자의 위기에 처해서 살아간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탐욕이나 육신적인 죄가 지배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한다면 첫 번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탐심이 있는지, 탐욕이 있는지, 이기적인 욕망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올바른 영,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깨끗한 영을 항상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리고 나라는 호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정말로 싹이 자라고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 호스에 나를 들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탐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축복보다, 축복 자체보다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축복, 눈앞에서 펼쳐지는 축복 자체보다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알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 명절 때가 되면 항상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객들에게 또 단골 손님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라고 저에게 항상 심부름을 시켰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러면 이제 명절 때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선물로 줬던 게 뭐냐면 아주 큰 이 화과자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화과자.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그리고 이게 하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게 포장이 아주 예쁘게 잘 돼 있어서 그것을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어느 집에 갖다 주라, 어느 집에 갖다 주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럼 제가 지금 그거 가지고 가면서 항상 유혹이 돼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거 안 주거든요. 비싸다고. 그러니까 저도 뭐 어린 나이에 뭐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못 먹고 그걸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서 이제 그 어른들에게, 또 이웃집 어르신들, 이제 단골 손님들에게 그걸 가져다 주면서 저희 아버지가 갖다 주래요. 아저씨, 그리고 뭐 명절 잘 세세요. 인사하고 제가 이렇게 온 기억들이 나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 화과자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가다가 몰래 까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까먹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게 두렵겠죠. 두려워요. 근데 제가 까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착한 아들이었죠. 까먹은 적 한 번도 없고 그 화과자를 다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아버지 심부름 잘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제가 아버지 말을 듣고 그 화과자를 안 먹었을까요? 그래도 몰래 먹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뭐 좀 매 좀 몇 대 맞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화과자보다 뭐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가 전 더 소중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제가 존중했고 존경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로 인해서 실망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먹고 싶고 그 다음에 그 화과자를 아버지가 저에게 하나도 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심부름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단지 아버지가 베푸는 선물 하나 내가 취하는 거, 두 가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이 공급돼요. 그렇죠. 먹고 자고 입고 이 모든 것들이. 근데 단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거 하나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주는 어떤 선물 하나 때문에 아버지를 저버리고 내가 선물을 취한다라면 나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은 아마 이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부모님인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사주는 어떤 선물로 인해서 여러분을 기뻐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자체로 기뻐하길 원할 거예요. 그렇죠?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저녁 때 이제 일이 끝나서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보면 저는 이제 딸이 두 명이에요. 근데 이 딸들이 막 뛰어와요. 다다다다다 뛰어오고 요새 이제 큰 애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약간 좀 뛰어오는 게 덜해지고요. 이제 초등학교는 아직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아이는 아직도 이제 뛰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너 왜 안 뛰니?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뛰어와서 저의 품에 안기고 이제 저를 허그를 이렇게 한번 포옹을 해줘요. 포옹을 해주는데 굉장히 제가 기뻐요. 그 아이로 인해서 굉장히 제가 기쁘고 왜냐하면은 제가 무엇을 사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얘가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자체가 왔다는 그 자체로 아빠 왔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갈 때는 뭔가 과자라도 하나 또 사들고 가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과자 때문에 이 아이가 나를 기뻐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왔는데 아빠 손 먼저 보고 뭘 사왔는지 그리고 갑자기 돌아선다라면 그것처럼 상심되는 이 부모의 마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 하나를 받아내고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로 축복이라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갈 때 내가 올바른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단지 그 축복 하나 내가 얻자고 어떤 탐심이나 아니면 그 축복 하나 내가 원하는 거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축복을 내가 탐한다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올바르게 사용될 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제 목회도 하고 있지만 깨끗한 호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구멍나지 않은 호수가 되고 싶고요. 하나님이 저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탐욕이나 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어떤 저의 육신적인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계속 전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이 짧은 원리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크리스찬 우리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실 때 회사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회사에서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회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일하고 정말로 책임감과 성실성을 가지고서 임하며 회사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분들인가요? 회사 다니시는 우리 형제님 여러분 또 자매님 여러분 만약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성경적인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될 수 있게 해요. 정말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이 가장 이윤을 잘 창출해내는 그런 직원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아침에 출근 시간 정확히 지켜주시고요.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섬김의 자세로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든지 또 성경적인 어떤 직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학교에서는요.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정말로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선생님 말씀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올바르게 행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 한 모습 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거고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학생들이 또 친구들이 생겨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올바른 본을 보이고 학칙을 준수하고 또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면서 삶을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바로 학교에서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지 친구들과 또 선생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순간이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원해요. 가정에서 우리 모든 형제님 자매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원합니다. 크리스찬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어린 자녀도 뭐 학생들도 있고 뭐 우리 어린이들도 있지만, 아니 뭐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뭐 제가요? 아니에요. 예.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기분, 내 마음에 부모님이 원치 않는 걸 시켰다 할지라도 내 아빠, 내 엄마 하면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의 모습이 부모님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뭐 혹시 부모님이 크리스찬이 아니신 그런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모습 통해서 또 예수님도 부모님이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부모님이 누리게 되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 역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주신 분이 바로 부모인 우리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영향력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미쳤을 때 내 자녀에게 더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어떤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면요. 어떤 교회에서의 모습과 또 가정에서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면요. 또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면요. 결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겠죠.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그런 걸 원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축복받지 못하는 걸. 아마 모든 부모님이라면 모든 자녀가 다 축복받는 걸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 아이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강력한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할 때 그 복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크리스찬 분들에게 이제 복된 소망 침례교 다니시는 우리 성도분들께 여러분 목사님께 여러분이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께 축복의 통로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또 쌍방적입니다. 여러분 역시 목사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암송구절 보니까 잠언 13장 20절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예.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그렇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과 어떻게 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함께 걷는 자라 했어요. 걷는 자. 그냥 주변에 얼쩡거리는 자? 아니에요. 주변에 서성거리는 자?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멍하니 서 있는 자? 아니에요. 함께 걷는 자라고 했어요. 그럴 때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제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자, 함께 걷는 자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여러분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걷는 방향으로 여러분 걷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 목사님께 큰 축복이 되고요. 또한 동시에 그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차고 넘쳐서 흘러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보증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올바른 지역교회를 주시고 그 안에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그 안에 또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역교회 또 목사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크리스찬이 성장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 신약시대에서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추구하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 안에서 또한 같은 성도들과의 관계, 또 목사님과의 관계, 이 부분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때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면 그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습은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16절 18절인데요. 오늘 제가 17절 18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앞쪽 16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 예화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한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처음에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녀를 번제 헌물로 드리는 그 모습이 나와요. 즉 이삭을 이제 줄로 묶고 이제 죽이려는 찰나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 나를 이제 섬기는 줄, 내 말을 듣는 줄 알겠노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방금 16절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뭐라고요? 너의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18절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런데 그 말을 언제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그것도 유일한 외아들이었죠,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다짜고짜 죽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그 전에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 씨들이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 그걸 이미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래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씨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엄청난 후손을 허락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삭을 지금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머리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후손들을 만들어주겠다고, 많은 민족들을 만들겠다고요. 그러면 분명 이삭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날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생각과 내 머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즉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내가 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통해서 복을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그 표현으로 쓰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시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고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어떻게 제 아들을 제가 죽여요? 제 아들,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되라고요? 제 아들은 제가 책임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 못해요. 하고 자신이 이삭에게 축복을 줄 수도 있었죠.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만 만약 자신의 생각대로 축복을 주고자 했었다면, 그리고 자신이 마치 축복의 근원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월권행위를 했다면 이삭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 정확히 알았어요. 뭐라고? 무엇을 알았어요? 자신이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거. 자신이 아버지지만 자신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축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축복을, 자기 누구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전달해줘야 돼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된 거예요. 진정한 복이 됐고 아브라함은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된 거죠.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란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서 그대로 행했을 때요. 자신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자 감히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그저 축복의 통로만 될 따름이에요. 축복은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반면에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예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자,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29절이요.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어떻게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들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을 보고 이제 책망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너가 어떻게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느냐. 지금 엘리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버지입니다. 똑같은 아버지라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께 가지고 나왔어요. 엘리 대제사장은 자신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자녀에게 주더라도 자기 자녀가 복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녀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면 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가 아닌 축복의 근원이 되고자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할 거야. 어쩌면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나요?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좀만 밑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그 결과가 나옵니다. 34절이요. 34절. 사무엘상 2장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그 아들들이 죽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그 실수는요, 자신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아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아브라함하고 엘리 대제사장하고 누가 더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보이나요? 엘리 대제사장이 더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보여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요. 아들에게 모든 걸 갖다 물려주고 모든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것까지 다 주는 부모하고 한 명은 하나님이 죽이라니까 그대로 죽이면서 나갔던 그 모습하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누가 복을 받아요?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서 행한 부모와 자신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자리를 월권행위하면서 한 부모와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는 절대로 실제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올바른 통로가, 올바른 역할, 축복을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고자 한다면 어쩌면은 그 순간에는 잠깐 뭐 축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거고요. 또 형편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자녀를 영원히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들의 삶에서 나는 과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축복의 근원이 되고자 생각을 하는 건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부차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축복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축복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물질을 여러분 자녀에게 주면 물론 복이 될 거예요. 뭐 많은 물질 준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많은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를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때 그 자녀가 아, 나의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저 크리스찬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저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줄 수만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로 남편이 아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으며 살고, 또 아내 역시 남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사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 또 자녀가 부모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으며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 또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저 역시도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내 자녀들에게, 또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분들에게, 또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성도분들에게,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저와 함께 일하는 동역하시는 다른 형제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에게, 저 역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근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탐욕이 없어야 되고요, 또 항상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순종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저는 복된 소망침례교회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복을 막 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튼튼하고 구멍이 안 나 있는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사이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성장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서로 보면서 서로 덕이 세워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이 복된 소망 침례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화단처럼, 그냥 아름다운 꽃들과 막 나무들이 무성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 자랄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또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 있는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힘쓰는 귀한 형제님, 자매님들입니다. 또 귀한 또 학생들이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축복,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부모님께 축복이 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회사에서 축복이 되는 직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목사님께 축복이 되는 성도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란 사실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또한 이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서 모든 또 영적 리더로서 사역하시는 우리 박노찬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곳이 아름다운 축복의 물이 넘쳐서 이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 안에 선한 간증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바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인해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순서를 허락하시고 또 저희가 함께 하나가 돼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올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